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올해 워싱턴의 가을이 전년보다 좀 춥다 싶었는데요. 올겨울 미 동부 지역에 한파가 닥칠 수 있다고 하네요. 올여름 미국의 일부 지역이 허리케인으로 몸살을 앓았던 터라 이 날씨 걱정에 일찌감치 월동 준비를 하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바로 라니냐 때문입니다. 이 라니냐라는 말은 스페인 단어인데요. 어린 여자아이를 뜻하고요. 이 중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라니냐가 시작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때문에 올겨울 기상이변이 잦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면 온도 차이가 기압차를 만들어서 대류의 이동이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상이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찾아오는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고 건조하다고 하네요. 특히 뉴욕과 동북부 일부 지역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한파가 닥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날씨만 추워지는 게 아니고요. 곡창지대에는 가뭄이 닥치는가 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서 농작물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년 전에 라니냐 때문에 미 중서부 지역에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났었죠. 곡물과 작물 가격이 뚝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농산물 시장과 농민에겐 참 달갑지 않은 라니냐인데요. 올겨울 피해가 크지 않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Cause your name somewhere deep.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전자 편집. 헌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국인 브라이언 머도 씨가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병원에서 체내 유전자 편집 시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AP통신에 실렸습니다. 머도 씨가 이날 수십억 개의 복제된 교정 유전자와 자신의 체내에 있는 유전자 DNA를 잘라내기 위한 유전자 도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면서 확실한 결과는 석 달 후에 최종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체의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수술이 시행된 겁니다.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인 남성이 첫 대상자가 된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 질환 환자는 만 명쯤 되지만 어린 나이에 사망하기도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이 수술이 만약 성공한다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은요, 많은 관심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됐지만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이 아닌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시술은 원하는 곳을 정확히 찾아서 새 유전자를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짜깁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DNA를 잘라 열어서 유전자를 넣고 다시 봉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전자 치료에서 끊이지 않았던 논란은 안전 문제였는데요. 기존 시술은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를 공격하거나 새로 투입된 유전자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작위로 DNA 덩어리를 붙이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석 달 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증 배지. 인터넷 사회관계망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가 15일 미국 백인 우월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인증 배지를 회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달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정 인증 제도와 관련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인데요. 트위터는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 인증된 계정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면서 만약 계정의 행동이 새 지침에 맞지 않으면 해당 계정의 인증을 제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 인증 배지란 유명인 계정의 신분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계정 이름 옆에 작게 붙는 파란색 문양으로 당초 계정의 신분이 확인됐다는 의미만을 담았던 이 인증 배지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그 의미가 점점 변했습니다. 트위터가 해당 계정의 신원뿐 아니라 주장까지 인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특히 트위터가 미국의 극우 활동가인 제이슨 캐슬러에게도 지난 7일 인증 배지를 부여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캐슬러는 올 8월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낳은 샬럿스빌 테러를 책동한 시위를 조직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트위터는 이틀 뒤 인증 배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위터가 혐오성 언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위터는 앞서 혐오성 발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심지어 타 이용자의 혐오성 발언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왔는데 최근 들어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증 배지의 의미가 한층 신뢰를 얻을 거란 기대감과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3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량 정권의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등의 도발로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안전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는 나라는 접하지 못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게리 로크 전 미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로크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데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돼도 인권 문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대북 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 벤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벤 홀른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6일자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산하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존중하는 선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경기 연맹들과 북한 선수들 경비 지불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대화로 좀 편하게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 북한 인권 관련 보도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 또 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김정은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를 주민 압박 통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이현철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 14일에 나왔던 북한 인권 결의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내용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보고서, 올해 그 북한 인권 결의안 보면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또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망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 내부 관련해서는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또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정치범죄용소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유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내 인권 유린 그런 그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런 상황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북한 해외 노동자들, 해외에서 그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을 하고 또 나머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당시에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네.
COI 보고서가 이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북한 인권 유린의 구체적인 상황들 또 책임 규명 문제, 처벌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그 결의안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그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여러 기구들을 설립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결의안의 내용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결의안이 이전과 좀 다르다면 외국인 인권 유린 이 내용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인권 유린 이 문제가 가장 올해 그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또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이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주민들의 복지, 인권 이런 것을 희생하면서 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담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역시 북핵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강력한 국제사회의 이 결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근거들이 지금까지 보도된 또 이번 주에 이현철 기자가 보도한 내용들이 될 텐데요.
네.
자, 먼저 16일에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론 자유 보고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국내 모든 매체들은 국가의 통제 또 엄밀한 감시를 받고 있고
네.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위한 선전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외국 매체나 독립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극심한 처벌에 직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발표하는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해마다 그 언론 자유 수준이 세계 최악의 나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서는 199개국 대상국의 그 언론 상황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에 먼저 처음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부 국가들만 포함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나라씩 각 나라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북한 부분은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정권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만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또 목이 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요즘처럼 정보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유입된 정보, 이 뉴스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와 뉴스는 늘고 있다. 이런 그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리덤하우스도 바로 그 점을 밝혔고요. 외국 라디오 방송국 또 기관들이 북한 국경 밖에서 북한으로 방송을 보내고 있고
네.
북한 주민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밀반입된 그 DVD도 그 외부 세계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마소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에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국내 모든 통신수단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지만 그 최근 탈북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본 결과
네.
북한 사회 내부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영국 주재 런던 대사관의 공사도 이달 초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선전선동에는 무관심하고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날이 갈수록 국내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점증하는 불만에 직면하는 그런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
네.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이 정보들이 일단은 뭐 저희 VOA 방송 같은 공영기관을 통해서 또 외부의 또 다른 민간단체나 개인들을 통해서 또 직접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파악하고 있는 그 경로 또 그 출처는 어디가 되나요?
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정보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나온 정보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들 저희 BOA를 비롯해서 RFA가 있고요. 또 한국에는 KBS 방송이 있고 일본에는 NHK 방송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최근에는 영국의 BBC 방송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는 그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자유북한 방송 등 그 민간 대북 방송들이 북한에 그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그 정보 유입 경로로 대북 풍선도 들 수가 있는데요. 자유북한 운동연합 등 그 탈북자 단체들이 해마다 그 전단지, DVD, USB 등을 그 대형 풍선에 담아서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고요. 또 장사나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또 정보를 북한으로 밀반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무인 비행기, 드론이라고 불리는 그 무인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 북한에 직접 그 정보를 들여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방법도 다양하고 보내는 기관 단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은 그 상대적으로 정보 유익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은 그 외부 세계 정보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제 자신의 그 삶의 질 또 생활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정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역시 그 국제 단체들이나 또 유엔의 평가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외부 세계 정보나 또 외국 매체, 독립적인 매체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뉴스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 매체 뭐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을 이제 극심한 처벌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정보를 한번 접하게 되면 계속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노출될수록 그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데요.
네.
태영호 전 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정권이 이런 그 정보 전달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요. 북한에 계속 정보를 보내면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때
네. 네.
북한에서도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했고 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회의적이었죠,
것이다.
당시에.
아니, 회의적인 반응을 네. 보였었는데요. 태전공사가 청문회에서 한 말은 이제 북한도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의 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6일 보도 기사로 넘어가서요.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 정권이 압박 통제, 주민 압박 통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수용소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고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정치범 수용소 하면 일단 정치범이 같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정치범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를 통해서 갇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평생 동안 과도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식량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잃은 뒤에 묘비도 없는 어느 낯선 곳에 그냥 묻히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 일부는 묻히지도 못하고 화장이 돼서 그 유해가 비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통제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정치범 자체도 과연 그 죄의 유무 이거 외부 세계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만큼 죄가 되는가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종교 행사를 하다가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고 하는데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게 죄가 아닌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아닌 그런 그 가족들 무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는 거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상황인 거죠?
최근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인권위원회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인데요.
네.
이전부터 그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또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와 실체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업도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요. 역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했고요. 또 서울에 가서 탈북자들 면담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그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컬린스 그 선임 고문이
네.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네.
37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연 북한 체제 내에서 과연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그런 점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또 법률 전문가도 함께 합류를 해서 이런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보고서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이 북핵 문제가 요즘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요.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좀 덜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것이 또 인권단체 또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계속 취재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그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가 국제사회의 그 관심을 모두 받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른 많은 그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민들에게 돌아갈 재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 인권 문제와 그 핵과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는 결코 독립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지난 14일 나온 북한 인권 결의안 뭐 표결 없이 통과가 된 거고요. 네. 또 민간 단체들의 보고서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 또 개선 방안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Dead Face.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 pretty convinc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never going to transform.
지난 15일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한반도 평화통일해법에 대해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민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장려해야 한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또 통일 이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 후 정책 구축, 북한의 군부,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 강조 등을 제시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국민은 물론 역내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to deal with China's concerns, South Korea could explain to Beijing its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에 한반도 통일이 위협이 아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평화재단이 주최하고 원코리아 등 민간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요. 첫날 연방 상원에서 열린 포럼은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민간단체 대표와 미국,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 등 11명의 패널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정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역할, 한반도 주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장마당을 등장시켰고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외부 정보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패널로 참가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한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럼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 느헤미아 선교의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평화 통일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문현진 글로벌 평화재단 대표이사는 원코리아 글로벌 캠페인을 소개하며 각종 대중문화 컨텐츠를 통해 한국민들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의 일반인 참가자들은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20대 미국인 남성 샤케이 제임스 씨는 VOA에 이번 포럼의 키워드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Peace not just in terms of unification, but then peace after unification. You know, peace with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의 의미뿐 아니라 통일 후 평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샤킬 씨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people used to talk about if unification happens. Nowadays in 2017 we're talking about when unification happens.
이전에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이라는 가정에서 논의했다면 요즘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인식 아래 시점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최 측의 제임스 플린트 대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very serious international issue. It's clearly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issue currently. And so
특히 통일 노력이 국제사회보다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 한인 사업가 매튜리 씨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먼저 연습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케니스베 대표는 VOA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어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하나의 이렇게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그런 보지 않고 그들을 사람으로 보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슈 of humanity로 생각을 하고 휴먼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다음에 거기 또 되는 거기에 대한 그 마음 컴패션이라는 할 수 있는 그 케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들을 케어하지 않고 그들을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그러면은 그들 입장에서도 총리에 대한 마음이 문이 닫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렇게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결국은 자기들을 그런 노예화할 것이다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들에게 정보 유입과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는 그런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들이 알게 되고 함께 공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뉴욕주 출신의 한 하원 의원이 미주리 지역의 주승격에 대해 또다시 노예 문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주리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주로 연방에 가입시키고 그 대신 북동부에 있는 메인을 자유주로 승격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타협안은 통과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제임스 먼로 대통령 임기 중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1825년 3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9부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시대
1825년 미국은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헌법과 대의 정치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대륙을 건너 태평양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차이는 접어두고 함께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소수 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저의 임기 동안 국민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행정부 강요를 구성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 역시 미국의 여러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재들을 다양하게 기용했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과감하게 정부 요직을 맡겼습니다.
최고위급 강요직인 국무장관은 켄터키주의 헨리 클레이를 임명합니다. 전 버지니아 주지사이며 상원의원인 제임스 바버는 전쟁 장관을 맡아주시고 펜실베니아의 리차드 러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메릴랜드의 윌리엄 워트는 법무장관직을 계속 유임해 주십시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때 중요한 입법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주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공업이 거의 없었던 남부주들은 수입 관세를 거부했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서부 사람들이야 춤을 출 일이지만 우리 남부는 어쩌란 말입니까? 남부는 동서남북 죄다 농업지역이고 공장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기가 힘든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남부에서 수입하는 품목들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북부 쪽 공장을 살리자고 우리 남부 농장은 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연방정부가 뭔데 보호무역이니 관세니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승인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네요. 수입관세는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헌법이 언제부터 연방정부에게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권리를 줬다고 연방정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냐고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공업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수입관세법의 시행 여부를 두고 미국 서부와 남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동부 지역 의원들은 서부에 동조하며 관세법을 지지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북동부의 산업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수입 관세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호무역 세금 제도에 대한 발상 자체가 사라지는 걸 최소한이라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혜택이 없더라도 수입 관세가 존재하면 언젠가는 우리 북동부도 혜택을 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관세법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고요. 이런 상황은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게 옳은지 서명을 하지 않는 게 옳은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서명을 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보험 의혹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남부의 지지를 잃을 것을 각오해야겠지요. 반대로 법안 서명을 거부한다면 서부와 동북부의 지지를 포기해야겠고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선 안 되기에 서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수입관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과 앤드류 잭슨이 이끄는 민주당은 극심한 갈등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각자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 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데일리 내셔널 저널 신문은 아담스 대통령 행정부를 지지했고 합중국 텔레그라프 신문은 앤드류 잭슨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언론이었습니다.
요즘은 정치하는 양반들 때문에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저도 요즘 신문만 펴면 뭐가 뭔지 통 헷갈려서 머리가 다 아픕니다. 민주공화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서더니 이제는 신문을 통해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오늘 데일리 내셔널 저널 읽어보셨어요? 예전 선거운동에서 앤드류 잭슨을 비난했던 전단지를 신문에 떡하니 실었더라고요.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